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어쩌면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소아시아, 유럽, 그가 밟은 땅만 해도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혼자서 모든 사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자랑하지는 않지만 보시면 그에게도 동역자가 있음을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죠. 물론 혼자 얼마든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서 놀라운 것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 부분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이름들을 줍니다. 이 로마서 16장 전체에 나오는 이름만 해도 37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7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가족과 관계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27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 함께 있던 사람 다 치면 수백 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이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경 보면 이름만 나오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스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이름 나오죠. 민수기에서 이름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 개수할 때 이름도 나오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올 때 좋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름 나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죠? 나머지 이름도 모릅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을까라는 거죠. 저희는 그 목적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없다고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요. 족보라는 것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족보는 뿔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네라고 믿은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분명히 목적이 있으면 알고 그래도 이름 한번쯤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언급한 27명 이름 가운데 첫 번째 나온 이름이 누굽니까?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 일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일꾼. 이 헬라말로 디아코논입니다. 디아코논. 여성명사입니다. 여성. 이 여성명사의 남성명사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란 말은 여러분 식탁에서 종이죠. 이 팔에다가 수건을 들고 주인 옆에서 시중 들고 접시 먹으면 가져가고 다시 새로운 가져가고 하는 그 시중들은 노예가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노예였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 디아코논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디컨, 집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종처럼. 자, 이 여인 베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죠. 그렇죠? 출신이 갱그리아라고 됐습니다. 갱그리아. 갱그리아 하면 고린도. 그러니까 발칸반도죠. 발칸반도. 거기 보면 고린도라는 섬, 큰 섬이 있죠. 그죠? 거기 항구 도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갱그리아. 이 갱그리아 하면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바울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전도를 마치면서 바울이 서운한 것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혹시나? 머리를 깎았다고 되십니다. 그렇죠? 이게 서운한다는 것은 내가 그때까지 머리를 안 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안 자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시린이라고 나시린. 바울이 서운하고 머리 안 깎았다가 다시 서운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 깎은 것도 바로 이 갱그리아라는 곳입니다. 이 여인이 혼자인지 결혼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이 여인에게 통해서 로마에 갖다 줄 정도로 굉장히 신임했던 여인은 분명합니다. 아니 이 교회에 남자가 없겠습니까? 근데 왜 그 험난한 길에 여자를 보냅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신임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여인을 통해서 보냈다는 거죠. 요즘은 덜하지만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라든가 헬라시대라든가 유대시에 보십시오. 여인의 위치라는 것은 별별로 없습니다. 그죠? 어쩌면, 물건같이 취급도 안 했던 인권도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 여인을 함께 썼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여인들이 늘 수종을 들었고, 또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가실 때 제자들은 무사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골고다까지 따라갔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무덤에 간 것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가실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환경을 가지면서 이 여인들의 위치를 격상시켰다는 거죠. 교회 안에 남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여인을 통해서 보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보호자였다고 되십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보호자였다. 이 보호자가 뭡니까? 정확히 해석하면 후원자, 구원자라는 거죠. 후원했다.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나 성경으로나 도와줬던 예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을 가진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면 너희가 무난하라는 거죠. 무난하라. 자,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부부입니다. 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겠습니까? 먼저 나오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 아니고 아내입니다. 여자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와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자분이 아내가 굉장히 헌신된 일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이들이 바울과 만났던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였습니다. 글라우디오가 황제 할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냈다고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덕이 안 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나가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서 나와서 어디로 왔는가? 고린도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와 함께한 제자가 됐고 동역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목숨을 위해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칼날 밑에 자기 목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린 나이 때 스스로 바울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줄 정도로 바울에게 아주 헌신했던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멘탈하고 하지만 그렇죠? 자기 목숨을 주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바울을 멘토로 섬기면서 그가 죽을 때 우리 내가 죽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서로 좋지 않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죠? 선의 경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복음 때문에 서로 경쟁해서 복음을 더 많이 펼쳐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깎아내리는 모습은 좋지 않은 거죠. 그죠? 괜히 없는 얘기 만들어서 망하게 하려는 그런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과 지혜는 사도행전 나중에 18장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바울로부터 사사받았을 뿐만 아니고 말씀도 배워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가르쳤다고 되십니다. 아볼로는 지식만 나 있어요. 성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성령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성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으로도 무장된 사람이 이 두 부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또한 이들은 가정을 열어서 교회 역할을 했다고 되는 것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가정교회의 리더였다는 것이죠. 동역자인 동시에 요즘 얘기하면 가정교회의 처석교회의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바울과 함께면서 바울의 인정받는 헌신된 일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사람이 에베노드라고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었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받고 영접한 첫 열매라고 되었다는 거죠. 여기 아시아라는 것은 아마도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복음 뿌리고 열매를 맺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복음을 뿌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아주 바울이 자랑스럽게 이 사람이 내 첫 열매다. 너희가 서로 무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도 한번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나의 첫 열매는 누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알링턴 한미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서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알링턴 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학 박사학위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애 둘 태어나서 둘 돌잔치도 같이 하고 기도했던 그 부부. 3년 동안 우리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남침례 교단 성경책까지 공부하면서 매주 금요일날 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부산 가서 만났습니다만은, 잘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대학교 모교에 가서 지금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갔을 때, 자기 처갓집, 또 자기 친가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뒤로 그분들이 정확히 믿는지 안 모르지만, 그 두 부분은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이 와이프가 지금 아르헨티나에 들어와 있다고, 목사님 이쪽으로 카톡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 끝나고 첫 직장 가서 첫 월급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뭐 속내일 하도록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이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열매. 야, 이 사람을 지금까지 잘 믿고 있으니까 서로 무난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학자들이 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일곱 번 나옵니다. 일곱 명이 나옵니다. 일곱 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귀신들도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글로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마르다의 언니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 마가의 어머니에게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마리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섯 명은 전부 다 유대인에서, 유대족과 관계된 사람들이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이방 여인 마리아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저와 누굴지 모르지만 뭐라 되니까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여인의 이름을 대면 주변 사람들은 아, 그 여자라고 알 정도의 아주 섬김 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그 좋은 이미지로 소문난 여자. 뒤에서 속나지 않게 묵묵히 섬겼던 일꾼. 그래서 여러분도 이 여인을 기억하시고 서로 문안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친척이라는 것은 혈육적으로 친척이 아니요, 그만큼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인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울과 함께 갇혔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사건, 어디 장소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알수 없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바울과 함께 믿음 때문에 함께 갇혔던, 그리고 힘들 때 위로가 됐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8절에 보니까 암블리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라틴 이름이 암블리아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뜻이 그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황제 가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예 비석에도 이 이름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흔했던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인지 귀족 출신인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깊은 우정을 가졌던 그런 동력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르바노가 나옵니다. 이 이름은 흔히들 노예에서 볼수 있는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을 알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다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기밖에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귀족들의 비문에서 이 이름들이 잘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관계된 그런 높은 귀족 집안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집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도 바울과 함께 각별한 관계를 지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벨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아, 저 사람이 무슨 집사야 이런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통과해서 검증됐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받은,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라고 인정받은 그런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타볼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헤롯에 관계된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은 믿지 않았지만 그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아니면 그 가운데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믿게 된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노예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로디온이 나옵니다. 헤로디온도 헤롯 가문과 관계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기스가 나옵니다. 이 나기스라는 사람은 글라디오 황제 때 굉장히 유명했던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 원래는 이 사람이 그 글라디오 황제 전왕이었던 티베리우스 황제 때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가 죽으면 그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황제가 바뀌면서 이 사람이 노예에서 자유한 신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전승에 하면 그 다음 왕이었던 네로 왕 때 네로 왕의 어머니에게 잘못 보여서 처형당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모든 식구와 재산이 다 나라의 노예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그가 죽은 다음에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이 몰수될 때 황제들의 노예와 구별하기 위해서 날시아니, 나기스의 것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기스에 속한 모든 가족이 다시 노예로 팔렸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참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칼빈은, 종교적 칼빈은 이 사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나기스의 집에까지 들어간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예로 지냈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노예로 들어갔지만 그런 과정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기적같은 얘기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나옵니다. 드루라는 말이 있는 거 봐서 쌍둥이 자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노예 계급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버시라는 버시 헬라 이름은 페르시다라고 합니다. 해방된 외국 여인으로 믿음으로 봉사한 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루포입니다. 루포. 이 이름 들으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납니까? 혹시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실 때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몇 번 쓰러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보다 못해서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을 잡아다가 대신 지게 만들었죠.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루포와 루퍼의 아버지라고 됐다는 겁니다. 루퍼의 아버지. 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느꼈을 겁니다. 아, 재수가 없어. 하필이면 나야. 지금 무언가서 내가 지고 가야 돼. 해서 불평 왔을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쉬고 가는 바람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통 버리시고 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아주 직접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루퍼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온 집안에 구원받게 된 기회가 된 것이 이 루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믿게 된 것이죠. 그죠? 루퍼, 시몬 때문에 아들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루퍼의 어머니, 그 시몬의 아내죠. 그죠? 시몬의 아내를 아내를 갖다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강권도 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강권도 복이다.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했더니 그것이 복이 됐다는 겁니다. 시몬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시몬. 하필이면 내가 가야 돼. 근데 그 하필이면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의 동역시도 했고 그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가 된 것이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슴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 허바라는 이명합니다. 이 여기서 블레곤이라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노예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나온지 그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기록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무난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올롬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 가정에 노예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자, 이들에게도 무난하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아마 가정교회의 멤버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역자들이 참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의 동역자는 귀족도 있죠. 노예도 있습니다. 흑인도 있습니다. 백인도 있습니다. 황인종도 있습니다. 그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도 있고 부자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울을 섬겼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날마다 집과 성전에서 모였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찬송을 드렸고 감사함이 있었고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고 서로 공유하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교회 처음으로 성경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받았던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방인과 이제 함께 모였던 그런 교회, 그렇지만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러니까 아 이런 사람이 있나 보다 아는 것이지 이들은 자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 그냥 묵묵히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은 맞죠. 자,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다양한 무리를 통해서 쓰신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들 모두가 다 헌신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이름들 앞에,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걸리더란 말이에요. 수식어.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 이들은 나의 첫 열매다. 이들은 사랑받는 자다. 이들은 내 친척이다. 나와 가까운 자다. 이런 말씀이죠. 자매다. 교회 일꾼이다. 그럼 나는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하나님께서 뭐로 기억하실까? 우리에게도 그런 타이틀이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받는 일꾼.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핍박 가운데서 진짜로 살았다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으쌰으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흔들고 나면 다 흔들립니다. 안에 있던 쓴뿌리가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흔들어 보면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인생은 믿음의 시험장이라는 거죠. 한번 흔들어 보시면 알아요. 이들은 이 믿으면 핍박받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진짜로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스럽게 이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죠. 너희가 갈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 사람들에게 직분이라는 붙은 것은 아까 베베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디카니스. 예제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뭔지도 모릅니다. 노예 삶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이, 뭐 성기라 그러면, 아, 나는 평신도인데요.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신도라는 말은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레이맨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가 대비되는 말이 평신도입니다. 사제만이 미사를 할 수 있고 사제만이 성경을 볼 수 있고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제고 너희는 아는 사람, 평신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됐습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 프리스트들이라는 거죠. 프리스트래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평신도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기 사람들 아나라베 직분 안 줍니까?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뒤에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편지를 남긴 거죠. 이제 저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무슨 집사님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수식을 붙인다면 뭐라고 하실까? 내 자랑스러운 일꾼, 내 아들, 내 딸, 이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수고하고 헌신된 내 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시면 그런 것이 나오죠. 천국의 모습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흘린 눈물이 있어야 닦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없으면 못 닦아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 영혼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닦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었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아니, 마지막 날에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어쨌든 바울이에게 나오는 이름 쓴 사람들이 그런 심령이 아니었을까? 그런 심령. 누구에게 무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무시할 만한 사람들, 노예들사 그랬습니다. 노예. 흑인 노예십니다. 그죠? 무시하지 마라. 이 사람들 내 동역자야. 동역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커버해주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쓰는 일꾼이야.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그런 동역자의 마음으로 같이 하시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또 아름다운 열매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 수고 내가 없이 힘든 것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 그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신앙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쉴 때까지 아름다운 수식어를 가지고 큰 칭찬과 상급 받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로 살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